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되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 우리는 한나가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뭐 다른 우상들을 막 찾아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그 진심을 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때를 쓰며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그 시대 속에서 참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사람 하나 없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한나가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묵상했습니다. 기도의 처음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하는 그 어떤 유화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참된 기도, 바른 기도의 모습은요. 어떤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결단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나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자녀로 큰 축복을 더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맛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뭐 더 먼 포석을 보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이 정말 무엇인지 알기에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아쉬울 때는 별소리를 다 하다가 그 아쉬움이 채워지면 어때요? 아쉬울 때 막 했던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죠.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나는 자기에게 없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땡깡 부리면서 아들까지 다시 드리겠다 뭐 이러면서 막 부르짖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너무 깊이 만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사무엘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녀가 가장 절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진정한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서 주께서 쓰실 거룩한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한 이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서원한 것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8절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사장님 이 아이를 받아주셔서 아이가 일평생 주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키워주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여러분 대충 젖될 때까지 그냥 어쨌든 애 낳고 애 낳았으니까 뭐 어쨌든 난 소원 이뤘어 전맥에서 보내자 이런 식으로 키워서 성전에 보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한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너무 절실히 만났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하게 집중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이를 성전에 보낼 때가 젖을 때일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젖을 땐 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시대 애기들 젖을 때는 거하고 그 오래 과거 시대는 달랐습니다. 뭐 우리가 어릴 때도 사실은 그런 비슷했는데 그 당시에 빠르면 3, 4세 조금 늦게는 6, 7세까지 심지어 뭐 10살까지 뭐 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먹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뭐 3, 4세 이런 거는 뭐 보편적인 얘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이 아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기초적인 인간으로 세워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이 빨라도 3, 4세쯤 이후에 어쨌든 성전에 올라가게 됐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이제 그 이 유대의 어떤 기록들을 통해, 이 히브리 기록을 통해 아마도 사무엘의 3세경 정도 저주를 떼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게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이 되는 게 저주를 떼자마자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저주를 뗀 후에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아이가 7, 8세 정도는 돼야지 좀 적당히 살이 분별이 되고 어쨌든 그 애기 때는 정말 교육 제대로 하면은 애들이 정말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뭐 말귀를 좀 알아듣고 그 적당한 교육이 가능한 그런 나이였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세는 좀 어리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3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라면 분명히 뭐 한참 어머니 품에서 잘하고 땡깡부리 그럴 나이인데 사무엘이 지금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얘기를 듣고 그냥 성전에 남아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 볼 때 분명히 아마도 그 나이가 어느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뭐 5세에서 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분명히 사무엘이 어렸다라고 2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뭐 3세에서 7세, 5세 뭐 이 정도 된 어린애가 그 부모 곁을 떠나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머니 한나의 교육이 어땠을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 것을 결단했다고 했는데 그 결심이 그저 일시적인 어떤 감정적 동요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가 목숨 걸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소원이고 그렇게 행했던 결과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한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떤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 있었을 거라고 보죠. 어려서부터 자녀의 태도를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결과가 이 사무엘이 어렸지만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단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뭐 무슨 짓을 해도 교회를 가게 하고 뭐 성경의 의미도 모른 채 무조건 암기시키기 이런 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부부가 먼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부모가 날마다 싸움박질을 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둘이 살다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교회 갈 때만 거룩한 척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라가게 되죠. 오히려 이중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게 사회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죽도록 싸우고 살다가도 교회당 갈 때만 평화의 가면을 쓰고 돈 몇 푼 가져다가 땡그랑 바치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잘 구슬려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범된 삶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교육할 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은 어릴수록 당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자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도구가 발달이 돼서 과거 어머니들처럼 더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기보다 발단된 도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의 분주한 초점을 순식간에 집중시키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들이 커가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준데 왜 이럴까? 이런 의구심 속에 빠지는 경우가 현실이죠. 자녀들은 자신과 시간과 공간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 사회 속에 공존하는 방법을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상대들에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간다니까요. 슈퍼에 갔을 때 이게 뒤집어질 때인지 울을 때인지 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언제 치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이걸 달라고 해야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삶의 방법을 터득해서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취득하며 살아가는 생존 능력이 있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 배워갈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성장의 방법인 거죠. 생존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가정을 만든 거고 그 가정에서만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그들이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때요? 그런 가정 속에서 자기를 가까이하고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정밀하게 닮아가는 그런 복제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생존해가며 살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생존의 법칙에 따라 아이들이 생존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어려서 보면 응애응애 울기만 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모든 감각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자기를 돌보는 이들의 그런 민감한 감정까지 어떻게 조절을 해야 어떻게 울어야 자기를 책임지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건 독특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든 성장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자녀 교육은 쉽구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꼭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야만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런 특별한 지식과 재능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지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내가 먼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자라가는 그 첫 성장기를 통해 부모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제 능력을 가지고 그 모습들을 학습하고 자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은 쉬운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책임져주고 희생하고 뭐 부부가 예의를 지키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고 그 후에 5년 정도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잘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자아가 생겨서 이제 사춘기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 전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게 할까? 이거를 사실 이 연애하면서 함께 학습하고 지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워낙 요즘의 연애는 서로를 탐닉하는 연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걸로 준비하는 그런 연애 기간이 돼야 되는데 이미 다 깨졌어. 이런 얘기하면 희덕거리고 웃고 비아냥거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중요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연애 기간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기 자신 스스로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습관과 태도를 가지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결혼 후에는 어때요? 서로 다른 성장 환경에서 배운 것을 서로 맞추느라고 늘 다투고 싸우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부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부부가 성숙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그러니까 서로를 함께하는 그 부부가 되어가는 그런 당연한 과정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부터 뭐 미리 바르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태어나는 0세부터 5세까지 기본적인 인격이 다 형성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모의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뭐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준비되지 못한 부부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 앞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싸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이제 연애 시간 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 미리 잘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아이에게 너무 그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서툰 다툼과 서로를 깎아먹고 그 와중에 자녀들을 정말 미래의 괴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보내고 나서 나중에 단지 아이들에게 뭐 100만원짜리 뭐 좋은 유모차 끌어주고 뭐 명품 옷 사주고 비싼 장난감 사주는 게 그 능력이고 과잉보호에서 훈육하는 선생님 갖다 때리고 막 이런 게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0세에서 5세 사이에 성품과 인격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건강한 부부 관계 그러니까 뭐 의사소통을 배우고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고 기질과 성격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배우고 이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런 정보라도 일단 알아둬야 현실에 갔을 때 그걸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는 더욱더 힘을 써서 부모님들이 먼저 남을 배려하고 범수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코람데오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집중해야 되고 그런 연애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코람데오의 연애를 하면 그 연애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자칫 이게 하나님의 코람데오의 그 임재를 알지 못하는 연애는 서로를 더럽히는 연애인 거죠. 얼만큼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만큼 많은 더러워지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의 그 연애는 이렇게 하나님의 코람데오를 실천하고 그런 태도를 훈련하며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그런 연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행도 가지 말고 무슨 뭐 모두 하지 말고 모두 하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좋은 시간들 만드세요. 그리고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에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이 연애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연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가 될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바른 성품을 훈련하고 이런 이 말했던 것처럼 좋은 이 태도를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닥치고 아이를 가지게 될 때 실수하지 않고 서로 건강한 관계, 이 위기가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한나가 바로 이런 가치를 교육하는 일에 집중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결단하면서 그녀의 삶에 있어서 이제 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각자 보내려 받은 삶의 우리의 현장에서 그렇게 떠들기만 하는 복음, 교회당만 와서 왁작지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끝에서 우리가 보내받은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곳곳 그 사명의 현장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강력한 복음의 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향기가 되는 우리 삶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빛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중요한 거죠. 한나가 그녀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진정으로 그녀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며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며 나 또한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감추어지지 않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놀라운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나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삶,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특히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한나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거듭남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해 깨닫고 내가 전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직장과 사업터에서 모든 관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든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음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한나와 같이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선한 대로 지켜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쉬운 방법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한나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이 아니라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 바른 사명대로 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곳곳으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한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 되고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